공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라면 어떤 것에서나 치우침이 없는 공평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중요성은 국가를 운영하는 법에서부터 모든 사람 관계의 공정성에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함에도 하나님의 나라요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 교회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써 1세기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말세지마를 당한 교회야 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와 부자, 여기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입고 꾸민 차림새는 물론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은 한 영혼인데도 가진 것이나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벌써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님 앞에 평균케 됨을 이미 1장 9절에서 10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이고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임도 덧붙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가는 곳에는 공평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미 초대교회에서조차 보게 되지요. 구제일로 인하여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여기에 결국 필요한 일곱 사람을 뽑은 것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음을 봅니다. 돈은 어디로 가든지 문제가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관심을 더 갖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으로 미래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미침을 봅니다. 흔히 유튜브에 영상 제작하는 비디오 자키라고 하죠. VJ라고 합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오락 회사들의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이 유명해지면서 어려서부터 예뻐 놓고 봐야 된다는 미모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숨을 쉬는 그런 안타까움도 봅니다. 모두 죽고 나면 꼭 같은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교회 속에서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차림새로 구별하는 옳지 못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입니다만 13절까지 이런 자세에서 하나님과 같이 긍휼의 실천자요 심판자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꼭 같은 원리로 이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다룰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야고보는 자신의 증거의 논점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내 형제들아 1장 2절에서부터 오늘 1절에 그리고 또 14절에 3장 1절, 10절, 12절, 5장 12절 그리고 19절 8번씩이나 부른 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낮고 천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적인 이치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서 낮아지심으로 다시 영광에 회복하신 사실을 마음에 두고 이런 당부를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것이 잘못 나타난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예수도는 이런 죄악된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이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예수도의 성품으로 역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속사람을 보시는 그 주님과 같이 사람을 보고 대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결과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요청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하셨고 복음의 완성인 이 신약시대에도 역시 다르지 않으심을 수없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2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4절이나 에베소서 6장 9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5절 같은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면 예수교와는 관련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2절에 그랬는데 형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신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의 사람의 외모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신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대개의 경우 형편이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쉬운 것이 사실이고 부유한 사람이 회당을 찾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더 환대로 맞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영혼을 더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차별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공간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 절에 하신 것은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천국으로 다 데려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 표현은 액세서리나 옷 매무새가 아름다운 부와 자신의 부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꾸민 장신구와 부드러운 고급 옷을 입은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낙타 트롯에 가죽띠를 걸친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7장 25절이나 마태복음 11장 8절에 권력자의 차림새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2절 하반절에 남루한, 휘파로스 이 말이 더러운, 불결한 그런 뜻인데 제때 빨래를 하지 않아 냄새나는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같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세상적인 행동의 반응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다음 항목입니다. 예수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미 여기에서부터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절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으로 교회당에 들어오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각각 다른 대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는 표현은 절대로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나보다 좋은 자리에 상대를 우대하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대우 자체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짐짓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당, 예전엔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랬죠. 즉 예배당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 것인데 하나님께 은혜나 생명을 누리기 전에 벌써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한다면 그것도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바로 앞절의 반복이지만은 2절에서는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온 상태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고 여기서는 그 예배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뒤가 역시 극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분명한 차이는 세상에서 차이일 뿐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했는데 눈여겨보고 에피블레포 이 말 자체가 올려다보고 우러러보고 또는 무엇무엇에 마음을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짐으로써 벌써 좋은 동기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칼로스라는 말은 잘 알맞게 적당하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한 것은 그 보이는 부유함에 어울리는 자리를 구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한 것은 앞에 사람과는 너무나 차이를 두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정도에서 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멋대로 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너 있고 싶은 데 있어.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예배당의 끝이나 구석진 데 있어라 라는 표현이지만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표현은 마치 자신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를 대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나는 저렇게 안 했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성의한 것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지나칠 정도로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무성의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 두 군데 모두 하고 하면 앉으소서 하고 앉으라 하면 모두 행동을 의미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인데 2절과 3절과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교회당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벌써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한다면 얼마나 서러울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나 10장 22절이죠. 그럼에도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차별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차별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데서 대단히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역시 하나님께 예배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경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창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올 때는 모든 폐물 다 차고 제일 좋은 차림으로 오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에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제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한 가지 고리를 안 한 거예요. 그보다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고 간략한 차림, 이게 오히려 서로를 좋아해 있어서 덕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예배당을 찾은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보고 최소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신앙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겁니다. 스스로 이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에 라는 직접적인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니지 라며 우리는 자위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 자체를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무례한 행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뒤에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이 좀 끊겨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만은 이 5절에서부터 내에 온 말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내용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우하시는 뜻을 헤아릴 것을 권면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하고 세상에서 부자들의 행위들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앞에서 거론한 행위들은 세상 속에서 부자들의 행동이나 다름이 없음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시죠.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존귀 여기는 복되신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실제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우를 표해서야 되겠는가? 라는 경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5절인데 여기에서도 진지한 의도로 당부를 시작하는 표현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마치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을 마치고 베드로의 권면 후에 말했던 자세,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야고보의 자세를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역시 차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는 겁니다. 이 5절, 6절에서도 앞에서처럼 대칭적인 표현이지만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의 순서와는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거론하고 그리고 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5절 중간인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믿음으로 부요케 하신다는 것은 바울도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가난한 사람도 믿음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을 자랑할 수 있느냐? 아니죠. 지혜자이든지 강한 자든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가난도 자랑할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5절 하반절인데 가난한 자는 모든 믿음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만 볼 수 없죠. 사실 주님께서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난하든 부여하든 상관없이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할 것은 어렵지 않은 이해인 것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들어 교회 속에서 많이 봐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약속하신 나라라는 것이 사람의 공로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의 응답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은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도 이미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 전혀 새로운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구속의 언약에 의한 약속에 따라서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6절인데 여기서부터는 회당에 들어올 때 좋은 예우로 했던 2절, 4절에 이 땅에서의 가진 자들과 그들을 환대했던 회당의 사람을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하고 찬송하는 이름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으로 그들에게만 좋은 대우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음에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고 책망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가진 돈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도덕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1세기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는 또 요즘 내가 좋아하면 로맨스고 남이 만약에 그런 관계를 가지면 불륜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신조어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들은 옳지 못한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악행들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저들의 정죄받을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7절의 지적입니다. 앞에 것들이 부자들의 사회적인 박해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기도인들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괴롭힌 일이었다면 여기선 더욱 진전해서 신앙적 부분에서의 저들의 횡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찬양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했는데, 이게 뭔 얘기, 뭐 야고보에게는 뭔 얘기겠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죠. 사울이었던 바울조차도 고백하는 대로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독하게 강제로 말을 시켰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주로 기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행했던 불경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사유함을 받을 수 있어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사유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성령 회방죄가 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임에도 무지한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사람이 세상적인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악행이라고 경고를 줍니다. 물론 사람들의 믿음의 깊이를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신앙 속에 있어서 그것은 불신에 못지않은 악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덕행은 대상에 관계없이 해야 할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세기 당시 가난했던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범죄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기까지 함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면 먼저는 주님께 언제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섬기고 그의 사람들에게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는 겸손으로 양보할 수 있는 주님을 닮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